오늘 밤 우리는 메세지 한 번에 왔습니다. 정말 제가 바라건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수건을 벗기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그분의 영원 과거로부터 이 하나님 예수의 간증을 얻기 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단체적인 그분의 표현이고 이것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표현된 바로 그리스도 몸입니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예수의 증거이며, 이것이 우리를 이 현재의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구출할 것이고, 이 삐뚤어지고 타락한 시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인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함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이 또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방주로 건축되어 가고 그러므로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타락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다만 우리 개인적인 우리 자신을 위한 것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타락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고 신약에서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 생활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옛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우리 자신이고 새사람은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단체적인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생활 안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인 건축된 방주이고 단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 그분과 동역하고 이 시대를 종결하는 이 그분의 마지막 심판을 가져오는 이 전적으로 반역적인 이 세대를 종결하는 그분의 뜻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증거로서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 우리를 구출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방면뿐만 아니라 여기에 긍정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춰서 바로 금등대로서 빛을 비춰서 그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분을 빛나도록 태우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에 계시록은 금등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증거의 첫 번째, 계시록에서 계시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이 금등대는 바로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등대는 바로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비칠 뿐 아니라 여긴 또한 등불이 있습니다. 여기 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오르는 것은 그분의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불태움이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활동력 있게 하고 그분의 음식과 함께 움직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여기에서 이 메시지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교회가 금능들에서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수행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증거인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상징하는 금증대는 그분의 행정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위해 빛나고 타오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요점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금증대입니다. 바로 본성에 있어서 금이고 신성하고 어둠 가운데 빛나고 서로 일치하는 일곱 금등잔대들입니다. 금등잔대들은 첫 번째 출애굽기 23장에서 장막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상에서 열왕기상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언급되고 다시 구약에서 스가랴 4장에서 여기에 등잔대가 일곱 금장제이고 여호와의 일곱 눈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 또한 신약에서 다시 언급됐을 때 이것은 계시록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의 출애굽기와 스가랴에서 나온 그것과 동일한 금동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스가랴에서 하나의 금등대가 아니라 계시록에서 일곱 금등대가 보여집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여기 각주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금증자는 신치자 아버지가 아들에서 체험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삼일 하나님이 여기에 예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순수한 순금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금등잔대는 다 한 덩어리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파괴되지 않는 하나님 본성을 말하고 또 아들을 통해서 체험되셨습니다. 그 금등잔대는 한 금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금등대는 쳐져야 됐고 어떤 형태를 만들도록 쳐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현이 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모든 충만, 신성의 충만이 바로 그분 안에 신격의 충만이 그분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예수가 바로 다만 모든 풍성만이 아니라 모든 충만을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그러하십니다. 여기에 형태가 있다는 것은 이 하나의 금등대가 하나의 형태, 곧 금등대의 모양으로 처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곱 그 영을 말하고 여기에서 일곱 금장대는 일곱 등불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이것은 바로 빛을 포함한 등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놀라운 예표입니다. 하나 아버지의 본성과 아들의 체형과 그리고 또한 그 영으로 흘러나오신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림입니다. 여기에 출애굽기 25장에서 나타난 금등자대는 삼일 하나님을 셈 하나님이 표현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에서 열왕기상 1장에서 말해주는 건 이 장막이 성전으로 확장됨으로 인한 바로 그 금등자한테도 확장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은 모든 열방들에게 열국에게 그분이 이스라엘이 그분을 그 이스라엘을 통해 그분이 표현되고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나타난 금등대는 바로 지방 교회들 그 영의 재생산이 그 교회들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금등잔대들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될 것이고 그분이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는 등이 되시고 하나님은 빛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을 통하여 빛나심으로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께 표현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금등대를 볼 수 있습니다. 금등대는 한면으로 삼일 하나님을 예표하고 또한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이것은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금등대는 삼일 하나님을 의미할 뿐 아니라 또한 이 금등대는 지방 교회들을 바로 우리인 민리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그 몸인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시는데 사람 안에서 얻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합병됨으로 그리고 합병될 때 이 1장에서 나타난 바로 그것이 금등대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참된 지방교회들은 삼일 하나님의 재상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의 복사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계시입니다. 어떤 교회가 어떠해야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을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삼일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하고 삼일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실제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A에서 말하기를 금등자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체현으로서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 그 영은 교회들로서 완전히 실제화되시고 표현되신다. 그리고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체현된 아들이 있고 표현된 그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완전히 실제화되시고 표현되십니다. 바로 교회들로서 완전히 실제화되시고 표현되십니다. 이 세 가지 아버지, 아들, 그 영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 내가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 믿는 이들은 신격의 부분에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신격의 부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금등대가 그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셨고 또한 이것이 지방교회를 상징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이 삼일 하나님의 재생산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주권과 신격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바로 이 지방교회가 3일 하나씩 금등잔대가 하나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B에 따르면 신성한 사상에 따르면 등잔대는 실제 있어서 꽃받침과 아몬드 꽃이 핀 살아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등잔대는 살아있는 부활의 금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3일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 나무는 우리의 매일의 행함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서 표현되실 수 있도록 그 본성에 있어서 선하고 과정에 있어서 의로우며 표현에 있어서 실제인 빛의 열매인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 의해 우리로부터 자라고 가지 뻗고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형제님들이 이 금등잔대의 그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보면 금등잔대가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유대인들 가정에서 그들의 집에 장식품 중에 하나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시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기 7개의 등불이 여기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모세가 이것에 대한 식양을 보았을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식양을 보였을 때 이 모양이 바로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꽃받침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지마다 꽃받침이 있고 거기에 아몬드 꽃이 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묘사해 주는 것은 여기 아주 자세하게 모세에게 자세하게 주어졌는데 이건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꼭 아몬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등대는 다만 어떤 장식물이 아닙니다. 집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 유기적이고 자라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꽃받침과 꽃이 핀 아몬드 꽃이 핀 것을 볼 때 이것은 살아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사상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있는 상징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7 등잔이 있는 금 등잔대는 여기 뻗어나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심지어 아몬드 꽃이 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몬드 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몬드는 1년 안에서 가장 일찍 피는 플랜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꽃은 바로 살아있는 부활의 신, 금이신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로부터 우리에 의해 우리와 함께 잘하고 뻗어납니다. 모든 지방 교회들은 바로 금 등잔대로 묘사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놓여진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빛을 비추기 위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어떤 외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집회소가 있고, 그리고 집회가 있고, 사람들이 오고, 이것 다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들 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금등잔대에 그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유기적이하고 자라나는 나무여야 하고, 알몬드, 곧 부활이신 알몬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만, 외적인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의 집안 한 교회. 그래서, 다만 그 외적인 것이 아닌, 그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나무로서, 살아있는 나무로서, 실제를 가진 그런 금등잔인 지방교회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방교회들은 금등잔대들로서 실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항상 10년, 20년, 40년이 가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로서 금등잔대들로서 자라는 나무가 되기 원하고 이 도시에서 우리가 더 자라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더 확장해 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꽃이 자라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수단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싹이 날수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교통을 통하여 GTC의 움직임을 통하여 그 주님의 움직이심을 통하여 너무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 좌절되고 제한이 있지만 여전히 형제들의 인도를 통하여 리치몬드의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피츠버그에 강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함께 모이고 이것을 볼때 주님이 움직이시고 진보하시고 싹을 내시고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회복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의 갈망이 아닙니다. 다만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300여 개의 지방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천여 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카운티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는 어두운 대륙이죠. 지금 최근에 에티오피아, 이티오피아에서 장로 동역자 집회가 있었고, 거기 어두운 아프리카 대륙을 밝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하고 계신 것을 인해서 조금씩 하고 계신 것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호주와 아시아, 중국 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곳에서 이 금등잔대들과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금장대는 빛의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로서 의로우며 과정에 있어서 의로우며 표현에 있어서 실제인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볼 때 전에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 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빛의 열매는 온과 선과 의에 참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빛은 비추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빛은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폭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빛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선함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함이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실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삼일 하나님을 구성하는데 바로 선함이신 아버지와 의이신 아들과 그리고 참된 것인 그 영을 보여줍니다. 빛의 열매는 여기에서 말해 개요에서 볼때 본성에 있어서 선하고 과정에서 의로우며 표현에 있어서 실제인 빛의 열매인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 의해 우리로부터 자라고 가지뻗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처를 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 것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지방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거기에 선함과 의로움과 참된 것이 그럼 우리가 자라고 뻗어나고 싹이 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의로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실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C입니다. 금 등잔대들은 삼일 하나님의 체험과 표현인 교회들을 상징하며 교회는 등잔대이신 하나님의 7배로 광활하신 영으로 빛을 비춰 예수님의 증거가 됩니다. 1번 등잔대인 각 지방 교회는 분리된 각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니며 지방적이면서도 또한 집합적으로 빛을 비춥니다.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여기에 누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습니다. 여기 그가 본 것은 바로 일곱 금등자가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무리 그룹이 있습니다. 모든 크기에서 그 본성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단체적인 것으로 집합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방교회는 여기저기 지방의 간증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단체적인 금등잔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 단체적인 새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 한새 사람에 대해서는 마지막 집회에서 볼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여기에 하나님 나타난 사상이 아주 일관적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체적인 실체를 얻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지방 입장으로 나타난 금등등잔대를 볼때 이거는 아무것도 다만 개인적이고 지방적인, 각각의 지방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을 처음 만졌을 때, 초창기에 우리는 하나의 참된 입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파에서 나오고, 이런 분열적인 배경에서 나와서, 그리고 지방교회 안에는 지방 입장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정말 그랬었습니다. 제 가족이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오기를 이민이 결정됐을 때 저는 내 자신을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여기가 내가 교회 속해 있는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움직이심을 느끼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확신이 있다. 근데 교회에 있는 것에 내가 교회에 그리스도에게 내가 헌신했고 내 지방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주님이 주권적으로 저를 미국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다만 지방들에서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 단체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단체적으로 하나인, 집합적으로 하나인 교회를 보기 원하십니다. 모든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일부 교회들은 그들의 상태에 있어서 모두 달랐습니다. 우린 다만 빌라델비아만 거기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지방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각각의 교회들 모두가 그분에게 사랑스럽고, 교회가 어떠하든지 사랑스러운 건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아들에게 있는 교회다. 우리가 가장 축복받았다.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다른 지방에 교회했을 때 비교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지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안에서 아름다울 뿐 아니라 또한 집합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 하나의 등잔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일곱 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는 이 일곱 개는 여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시간 안에서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 일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지방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지방 교회들이 예수의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 각 지방교회는 금등잔대로서 등잔들이신 하나님의 일곱 배로 강화된 신령을 가지며 이 어두운 시대에 각 지방에서 예수님의 증거를 밝힙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더 어두워 줄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미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진 이 나라를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도 여기에서도 나눠졌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쳐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신설들 안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사랑하는 형제가 여러분이 아는 크랭크 형제 그 CRI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 연구 단체인 거기에 책임자인 크랭크 형제님이 대형교회에 초대받아서 말하도록 초대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당신이 성경을 가져올 것인, 가져오지 않을 거죠?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 너무, 너무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져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그 성경을 가져오는 거지 문제가 된다. 우리는 당신이 성경을 가져오는 것을 보기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좋은 말을 듣기 원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를 원했지, 당신이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기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그 형제님, 크랭크 형제로부터 들었을 때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지난 시기들을 볼때 지금이 가장 어둠이 깊게 깔린 시대입니다. 바로 새벽별이 뜰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금 등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외적인 팬데믹 상황과 이런 많은 재앙과 좌절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 곳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 안에서 지금 이 시기에 더 많은 지방들에서 그분의 간증, 금등잔대들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 이 간증을 비추는 것, 예수의 증거를 비추는 것. 그러므로 예수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셔서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실제를 우리가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살아내고 이 증거를 짊어질 때 이것이 오늘날의 금등잔대들입니다. 2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등잔대들의 표징은 교회가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동일해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일곱 금등잔대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표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서머나 교회이고 버그마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각각적으로 각각 내적인 문제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간증의 면에 볼때 그들의 본질에 있어서 나타남은 그들은 모두 금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1번입니다. 모든 지방교회의 실질은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하고 모든 지방교회의 모습과 외양은 삼일 하나님의 체험과 표현이신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새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는 다만 단지 내가 이제 새 교회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세우겠다 내가 주님께 몇 사람 몇몇을 데려오겠다 자 내가 이제 교회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겠다 내가 그래서 어디에 가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것을 안배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거 어떻게 안배하고 이것을 조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가 실질로서 아버지가 그 교회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들이 거기에 나타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나타남은 그리스도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숫자의 문제 아니고, 외적인, 외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실제의 문제입니다. 신성한 본성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심, 그것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모든 지방 교회들은 동일해야 하고, 동일한 증거, 곧그 영에 의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들의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에 있든, 예를 들면 뉴욕 교회처럼 우리 중에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아니면 또한 1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들이지, 그것을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큰 교회가, 인원이 많은 교회가 적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모든 지방 교회들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등잔대들입니다. 동일한 간증을 짊어집니다. 큰 교회가 더 많이 간증을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진리에 있어서 동일하고, 우리는 동일한 예수의 증거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비교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쟁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보다 강하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관점은 바로 우리를 나누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오늘 오후에 교통과 섞임을 통해 브라더 이상 선생님의 주님 품에 가신 이후로부터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와 함께 섞이고 있습니다. 모든 나누는 것들, 분간하는 것들, 구분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엔 다만 모든 나누는 것은 끝났고, 세 사람이 산출되었습니다. 다만 세 사람입니다. 한세 사람입니다. 우린 여전히 지방교회들이죠. 개인적으로 지방교회죠. 각각적으로 각 지방에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을 간증으로서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리치몬드, 지금 막 시작한 교회 리치몬드를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 리치몬드도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이고, 다만 각각으로 개별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교회들과 함께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있어서 너무 우리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동일합니다. 여기에 3번에서 이상수 형제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모든 지방교회들이 똑같아 보이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날이 올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섞이고 계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나 여기 방금 한국에서 베트남 하면서 이사 와서, 그리고 중국에서 이주 해 와서 영어를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언어가 여러분의 장벽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을 나눈 것이라 되실 거라 생각하시겠죠? 나는 영어를 잘 못해서 통역이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린 다만 섞입니다. 우리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섞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일 하나님이 이 단체적으로 그분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면을 말할 때 어떤 몸의 한 지체가 더 우월하고 더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올때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실제로 오십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격려를 받았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는 많은 부족이 있고, 우리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천연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회복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동역하고 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에서 여기 여러분, 만약에 이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스크바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섞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섞임에 맛보았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이것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제한된 방식이지만 이 줌을 통해서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개요 2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과 생명과 빛으로 누릴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지방에서 등든 잔대가 빛나므로 예수님의 증거를 지킬 수 있다. 에베소서에는 계시록의 2장에 에베소서 교회를 보면 거기에 네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간증이 교회가 이땅 위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단일하게,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이 예수의 간증은 바로 금등대인 예수의 간증은 그분의 첫 번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간증을 옮길 거라고 말합니다. 너의 간증이 흐려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에베소의 교회는 바로 생명과 사랑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으로 누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지방에서 금등잔들로 비추도록 할 것입니다. 그를 누리는 것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과 두 번째 나타심에 대해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증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역동적인 구원을 간증하는 것을 잘합니다. 어떻게 이 구원을 체험했는지를 간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예수에 대한 증거는 그러한 증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살아내지고 우리로 표현되고 인격으로서 우리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과 두 번째 나타나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간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그분에 대해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증언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의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넘버 2번에 왔습니다. 금 등잔대에 있는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타고 있는 일곱 등불입니다. 여기 계시록 4장 5절에서 볼 때, 여기에서 보면 보좌에서 번개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개의 등불이 타고 있는데,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은 일곱 금등대였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은 일곱 개의 등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 등잔이 금등대가 바로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한 정책과 영원한 목적을 집행하는 그분의 행정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일곱 등잔이 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등잔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다 꺼진다면 거기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게 불이 꺼져 있다면 거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수 있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정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일곱 등대가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곱 등잔은 하나님의 행정과 경륜과 움직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곱 등잔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잔은 여기서 타오르고 있어서 우리를 비추고 태울 뿐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빛이 어둠 곳에 비출 때, 여기 일곱 등잔은 다만 일곱 전구가 아닙니다. 여기에 불타오르고 있는 일곱 등잔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 기관차에 움직이게 하는 그 엔진입니다. 그 에너지가 계속 움직이게 하고 전진하게 합니다. 이 일곱 등불이 우리를 다만 비추고 우리 위에 비출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합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이주하겠는지, 심지어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주하겠는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GTC의 도시들 이주한 것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여러분들을 다만 충동하기 위해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곱 등불이 비칠 때, 불탈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제에서 불타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기를,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그분의 움직이심을 위해 드리도록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움직이심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로 일곱 등잔의 이 등불이 우리 안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우리를 비추고 태울 때 우리는 움직이고 일어나 행동을 취하도록 이끌려질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을 볼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는 자들은 힘을 얻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좌절되는 것이 어떨 때 오고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있지요. 이 형제님의 말씀을 따르면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항상 움직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동기화할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마음에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동역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는 일곱 등불입니다. 바로 금등잔자입니다.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짊어질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모든 도시에서 금등잔자로서 빛을 비칠 때 우리 모두가 부담을 얻고 삼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는 부담을 가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첫째 봉인의 흰색 말로 상징되는 왕국복음은 이 시대의 끝인 대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왕국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 수세기에 걸쳐서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왕국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만 사람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만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서 그분께 복종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표현되도록,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분께 굴복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세 가지 간증을 위해서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증인데 하나님을 위한 간증이고 하나님이 표현되기 위한 간증이고 하나님이 대표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흰색 말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 시대, 사복음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도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지금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흰색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흰색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기근과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나오죠. 모든 기근과 질병들 이후에 제가 심지어는 메뚜기들을 볼 때, 사실 이 최근에 나타난 이 메뚜기 사건을 볼 때, 케냐에 거기 덮은 것, 그온 케냐 땅을 덮은 것을 볼수 있죠. 왜 그럽니까? 이런 모든 재난과 재앙들 안에서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 복음이 이 모든 이런 쉽지 않은 상황들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 캠퍼스 복음팀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접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 이 상황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고 열려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허하고 이것을 왜 그런지 모르는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전파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하지만 여기에 필요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사용해서 더 많이 겸손한 자들, 갈망하는 자들, 추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부분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다만 몇몇의 성경 구절이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마르틴 루터가 받은 그런 성경 구절 하나만이 아니라 로마서만도 아니고 우리 전체 성경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전한 복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으로서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선민안으로 분배함으로써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분을 건축하고 영원한 표현을 위해 그분의 신비지 않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배하신 법리적인 구속,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새 사람을 건축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화평을 전하도록 오셨습니다. 새 사람의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복음이 전파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도시와 마을들의 금등장된 교회 증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붙잡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볼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팬데믹 때 여기에 많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것을 우리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 GTC를 작년 말에 GTC에 대해서 형제님들이 이것에 광고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이 이런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이 뒤로 약간 물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지만 하지만 깨달은 것은 이것은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후퇴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전진할 때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GTC의 움직임은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움직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이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분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 안에서 거기가 무엇인가 어두운 상황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여기 NIM에 있는 전시가 훈련에서 이번 107명의 새로운 훈련생들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8명이 졸업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시작할 때 몇 명이나 훈련에 올까라고 염려했었습니다. 이 환경에서 누가 올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각각에 떨어져서 하지만 각각 무리지어서 어떤 곳은 킹스턴, 뉴욕은 킹스턴에서 그리고 작은 몇몇 무리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각각의 여전히 이런 훈련의 분위기 안에 있도록 그렇게 안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훈련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의 이 시기가 외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렵고 복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그 제일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제가 말한 것은 이 시기가 지금 이때가 가장 최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더 절대적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상의 기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효과적인 것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접촉하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습니다. 거기에 사람들 안에 공허함이 있고 거기에 주님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각각의 마을들에서 도시에서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도시와 마을들의 금등간대인 교회 증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붙잡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분의 말씀이 증거하고 사람이 더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멈출 수 없습니다. 더 전진할 것이고 더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여전히 이 코비드 상황에서도 그분의 말씀이 확산되기 원합니다. 전보다 더 확산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배워야 하는 것은 이러한 신성 모든 진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회복을 위해 복음의 신성한 진리들을 배우고 이 진리들을 각처에 전하고자 하는 부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땅을 그래서 공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여기 동부를 미드 애틀랜틱 이부 중부를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활력화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사람, 활력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동역자가 아니고 나는 이기는 자가 아니고 나는 간신히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구원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기는 자는 단순히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활력적인 사람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영적으로 강한 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 활동적이고 활력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의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시편 자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도록 구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고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죽은 나뭇잎은 물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 흘러가지요. 거기 어떤 의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거기 흐름에 거슬러 서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그리고 의식이 있고 생명에 대한 생명이 있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우리를 활력화되게 하소서, 살아있게 하소서. 나는 아무 의식이 없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모든 이런 활동적이기 원하고 감각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름 부르셔서 살아있는 몸의 지체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A번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현재 세계 정세에 따라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마이야 8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알 때, 이 시대를 아는 것이 예레미야 8장 7절에 대해서 그 새에 대해서 말하는, 새에 대해서, 새와 연결해서 말합니다. 공중의 황새도 정해진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학도 돌아올 때를 지키건만,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새들은 하늘을 압니다. 날씨가 변하는 것을 압니다. 겨울이 올 때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그 날씨에 따라서 새들은 그것을 하늘을 압니다. 우리도 하늘의 색깔을 볼때 날씨가 어떨 것을 분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 이사갈 지파는 그들 시간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여기 시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여기 지금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여기 어둠이 짙게 밤이 깊었고 날이 가까웠습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지금은 300여 년 전의 마르틴 루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너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 땅에 오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그분의 표현을 지닌, 그분의 간증을 지닌, 그러므로 그분이 다시 오시도록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얻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게으름과 술 취한 것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것에서 구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활력가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추구하는 성도들과 가깝고도 친밀하며 철저한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세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함께 수고할 수 있는 몇몇 동반자들과 연결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께 친밀하고 철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께 오십시오. 그분을 접촉하십시오. 철저한 교통을 가지십시오. 다만 여러분 혼자만 할뿐 아니라 여러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몇몇 동역자들과 연결되어 함께 서서 그분을 추구합니다. 활력그룹으로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활력된 자들, 활력그룹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주님은 유기적으로 부담을 주셔서 동반자들 여러분에게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방문하게 되고, 목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활력그룹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길입니다. 오늘날에 예루살렘으로 예표되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시온으로 대표되는 주님의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시온을 얻으셔야 합니다. 다만 예루살렘만을 얻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회복입니다. 바로 이 회복은 자이언, 시온,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런 평균적인 상황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를 그분 얻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록에서 부르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 곧 활력적인 자들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체하거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서 16절을 볼 때, 루벤의 분파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는데, 16절을 말합니다. 그대 어찌하여 양 우리들 사이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여기 루벤에게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 결심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안에 큰 결심 있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그분께 서원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어떤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의 결심은 주님 앞에 신선하게 다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볼때 거기에 아픈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오셔서 예수님께 간구하죠. 내가 할수 있는 걸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할수 있는 걸 믿습니다. 나의 믿지 않음을 용서하소서,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런 활동적이지 않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분을 믿는 것, 나의 믿지 않음을 도우소서. 우리는 그분께 반응할 때 우리는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당신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 나온 마가복에 나타난 사람처럼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도우소서, 나의 약함을 도우소서. 주님 우리로부터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큰 결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분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가기 원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전히 모든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큰 결심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큰 살핌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 안에서 듣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등잔대에 있는 등불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를 동기화하시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도록 동역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그런 동기화시키고 우리를 이끄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데이비 형제님에게 다시 돌립니다.